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을 국가 비상 대상으로 1년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연장 이후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의 불안정을 일으키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축으로 미군과 동맹, 영내 동반국들과의 교역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정부의 도발과 불안정, 압제 정책도 제재 연장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법에 따라서 이같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오늘 열립니다. 고향 오하이오주의 모교인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장례식은 공개 행사로 치러져 많은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례식엔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과 원비어 씨의 석방 협상을 주도했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참석합니다. 앞서 원비어 씨를 치료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병원 측은 그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해밀턴 카운티 당국은 원비어 씨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었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사망 원인은 미궁에 남게 됐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앞서 아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취급을 받아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게 핵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29일에서 30일 이곳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차량을 이용한 대형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남부 헬만드 주도인 라슐라르카에 있는 뉴카블 은행 밖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은행 밖에 모여있던 중 테러범이 이들을 향해 돌진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마르 즈왁 헬만드 주 대변인은 VOA에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헬만드 주는 아프간에서 가장 큰 주로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종의 다양성과 고령화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계 인구가 2,1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조사보다 3%가 증가한 겁니다. 중남미 히스패닉계 역시 2%가 증가한 5,7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백인은 16년 전보다 불과 5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1억 9,8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은 1.2%가 증가한 4,6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또 지난해 중간 평균 연령이 37.9세로 2000년에 35.3세보다 2살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살 이상의 고령 인구는 3,500만 명에서 4,920만 명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이라크 모술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인 알루리 대 모스크를 폭파한 건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이라크 총리가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이 솟아올라 있는 산은 바로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입니다. 1856년 영국의 산악인 조지 에베레스트 경에 의해 처음으로 해발 8840m의 높이가 알려지고 이름도 에베레스트로 지어졌는데요. 이후 1955년에 8848m로 재측정되면서 지금까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팔의 측량 당국이 이 에베레스트의 높이를 다시 재기로 하고 측량 기술자와 산악인을 파견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15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에베레스트의 고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다시 측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산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측량법이 동원됐는데요. 특히 외국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50여 명의 인력이 총동원돼 밀리미터의 오차까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산 정상의 만년설이 녹아 고도가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번 측정이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2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에서 31도, 신의주 19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에서 32도, 함흥 17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데리우스 워커의 노래입니다. If I told you, 만일 내가 당신에게 말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at if I told you about my little nothing town, the two-room house where I came from, the man that I got my name from, I don't even know where he is now. What if I told you sometimes I lose my faith? I wonder why someone like you would even talk to me. What if I told you there's no fixing me? 'Cause everybody's already tried. Would you stay? Would you leave? I could wait. It'll all come out eventually. If I told you.
So before we go any further here, let a week turn into another year. There's some things you probably don't want to hear, but you have to. If I told you sometimes I get jealous, sometimes I'm half crazy, would you say the hell with me, the hell with me? If I told you I barely know what love is, but girl, if that's what this is, I don't want to let it slip aw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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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ould you love me anyway? Please, could you love me anyway? How could you love me anyway? How could you love me anyway?
Salah있는 news. 손에 잡히는 news.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두 나라 고위급 군사회담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 총리를 둘러싸고 갖가지 추문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도쿄 도의원 선거전이 내일 시작하고요. 이어서 최근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고위급 군사회담이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번 주 베트남에서 제4차 중국 베트남 국경 방위 우호 교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인민해방군 고위급 대표단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전날 귀국했다고 중국관영 환구시보 등 현지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국 방위협력과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이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대표단 일행이 이 스케줄, 일정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베트남 측과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단이 일단 베트남 현지에는 갔는데 일정 문제로 회의를 취소하고 귀국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판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화요일부터 이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우호 교류 회의를 이틀 앞두고 베트남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이 대표단은 일요일 수도 하노이에서 응유엔푸종 공산당 서기장, 또 쩐다이광 국가주석, 또 응유엔 수원푹 총리 등 이 베트남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 등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가장 크게 꼽힙니다. 이 중국을 상대로 이 필리핀 등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항의했고, 이 베트남 측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이 군사협력 회의를 취소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주요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관영 환구시 보도 회의 취소 이유에 대해서 최근 베트남이 남중국해 문제에 보인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베트남 정부가 최근에 중국을 어떻게 비판해 왔는지요?
중국이 파키스탄의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 건설을 모색하고 남중국해 핵심 해역에 있는 스프레틀리 제도에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격납고를 짓는 등 국외 군사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국방부가 이달 초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법 존중을 토대로 남중국해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책임을 책임 있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스프리틀리 제도는 지리적으로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에 훨씬 가까운데요. 베트남은 이 섬들을 쯔영사군도라고 부르면서 이 자국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방어훈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함께 지난주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또 일본 해군의 주력 호위함인 이즈모함이 이번 주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속 10개 나라가 동참하는 데 대해서도 이 중국 측은 관영매체 사평 등을 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예. 자, 이런 보도 내용이 맞다면 언급된 문제들로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회의가 취소됐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이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이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기 때문에 이 판 부주석은 군부의 서열 1위입니다. 이 판 부주석이 중요한 외교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비판이 베트남 외교가 주변에서 일자 이 중국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어젯밤 늦은 시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 대표단이 이 베트남 국가 지도부를 모두 면담하는 이 주요 일정은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제4차 중국 베트남 국경방위 우호교류 회의에 불참하고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스케줄 때문이었다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최근 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는데요. 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이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이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 스프리틀리 제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포 암초의 12해리 안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수도를 관장하는 도쿄 도의원 선거 일정이 일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군요.
네,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300만 명 거대 도시 도쿄도의 42개 선거구에서 총 12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도의원 선거 일정이 내일 선거 고시와 후보 등록으로 공식 개시됩니다. 지난해 7월 첫 여성 도쿄 수장으로 선출된 고이코 유리코 도지사가 이끄는 정파인 도민 퍼스트회가 유력한 정치 집단으로 발돋움할지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이케 지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도의회 선거도 유리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집권 자민당을 탈당하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 구축에 나선 고이케 지사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7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이케 지사의 개인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이 도민 퍼스트회가 집권 자민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쿄신문이 지난 14일 공표한 조사에서 이 도민 퍼스트회에서 출마한 후보들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2.6%를 차지해서 이 자민당의 17.1%를 5.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서 공산당이 7.7%, 이 제1야당 민진당이 4.1%, 이 공명당이 3.9%로 뒤를 이었는데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40.6%여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린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도민 퍼스트 회가 자민당을 누르고 도쿄도의 제1당이 될 경우 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문건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이 추문이 점점 커지는 중인데요. 이 때문에 총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를 관장하는 의회 선거에서 패할 경우 아베 총리는 주요 정치적 목표를 끌고 나갈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이 자위대에 헌법적인 근거를 부여해서 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쿄 도의회 선거는 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이 집권 자민당의 당규 개정에 따라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 사실상 내년에 세 번째 임기 도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급속하게 밀착되는 모양새라고요?
네, 중국은 현재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이 파키스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도로와 교량, 철도,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의 하나로 지금 파키스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을 배우면 중국인들과 소통도 더 잘 되고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의 한 유명한 사립학교의 경우 이 중국인 교사 12명의 중국어 수강생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2만 명의 중국인이 파키스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파키스탄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더 견고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 중국이 파키스탄에 군사기지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 초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중국의 해외 군사력 확장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조만간 중국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억측이고 무책임한 언급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한 고위 관리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2011년 중국 측에 자국 내 해군기지 건설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만이 아니더라도 이 서방의 전문가들과 파키스탄 관리들은 이 같은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과 가까운 과다르항과 지아니항 그리고 오르마라항 등 세 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은 미국의 핵심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미국과 파키스탄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미국은 파키스탄에 군사적,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했고요. 파키스탄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서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이 급진 세력의 은신처가 되고 있고 또 대테러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서방 국가들이 파키스탄의 오랜 숙적인 인도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파키스탄이 급속하게 중국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중국도 인도와는 불편한 관계죠?
맞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지난 1962년 영유권 갈등으로 전제까지 치렀던 사이입니다. 한편 현재 중국이 파키스탄을 철의 형제, 또 전천후 친구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 불협화음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 내 중국인 교사 살해 사건 등 이 중국인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의 전 정보국장은 어떠한 외국군에도 기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파키스탄 일반 국민은 물론 군인들의 정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가 미국 내 21개 주를 해킹 목표로 삼았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공화당이 올해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연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구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인구 분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인구조사국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해킹 시도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미국 정부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그리고 하원정보위원회에서 지난해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고 해킹 범위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넷 맨프라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부차관 대행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한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evidence of 21 states or election related systems in 21 states that were targeted.
네, 러시아 해커들이 21개 주의 선거 시스템을 해킹 목표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성공 정도는 주에 따라서 다르다면서 일부 주의 경우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공격 의혹에 대한 소식은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이처럼 21개 주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 러시아 해커들이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이 이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21개 주정부의 이 선거 시스템에 러시아가 개입하려 했다는 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미 당국자가 확인한 겁니다.
네, 자, 21개 주라면 미국 50개 주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어떤 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맨프라 부차관 대행은 기밀 규정에 따라서 이들 주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애리조나하고 이 일리노이 주가 이 21개 주에 포함된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앞서 이들 주 정부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러시아 해커들의 표적이 됐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 많은 주가 해킹 목표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맨프라 부차관 대행이 21개라는 숫자를 공개하기 전에 이 국토안보부가 앞서 미국 내 약 20개 주가 러시아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됐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정부의 선거 시스템이 목표가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어떤 주가 공격받았는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our country is made safer by holding this information back from the American public.
네,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워너 부위원장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주의 선거 시스템에 해커들이 접근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 개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별도로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투표용지나 득표수 또는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이메일 해킹이나 여론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 선거 결과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이 선거운동 기간에 국토안보부가 해킹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각 주에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이렇게 연방정부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주 정부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우려하게 됐다면서 주정부에 도와주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소극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건데요. 주정부 관리들은 독립적인 투표 제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도움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날 그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하원 청문회에는 미 연방수사국의 빌 프리스테 부국장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프리스테 부국장은 러시아가 가짜뉴스와 선전,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런 가짜뉴스를 전파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과거에도 이렇게 선거 개입 행위를 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규모가 또 공격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지난해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졌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반응을 좀 들어볼까요?
네. 선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또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도 이겼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어제 중서부 아이오와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공화당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win at least like three, right? Wouldn't you say at least three? And it would be a devastating.
네, 민주당이 적어도 세 개 주에서는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두 패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사실 사람들이 공화당을 좋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이오와 주를 찾은 이유가 뭐죠?
네, 일종의 이 선거 유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아이오와 집회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후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형식의 집회에 참석한 건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궐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동시에 부정직한 언론이 자신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최소한 5년 동안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워왔습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건설할 계획인 장벽에 태양열 전지판을 부착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얻는 전력으로 장벽 건설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늘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이야기도 나왔나요?
네, 이 공화당이 훌륭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길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온정과 돈이 들어있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법안에 대해 매몰찬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단 두 명이라도 지지해 준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국인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인종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은 37.9세입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두 살이 더 올라간 건데요. 21세기 초에는 65세 이상 미국인이 3,50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4,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인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인종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전히 백인들의 비율이 가장 크긴 합니다. 지난해 전체 백인 인구는 2억 5,600만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성장률은 0.5%에 그쳤습니다. 또 히스패닉을 제외한 순수 백인은 1억 9,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인구는 아시아계의 인구였는데요. 3%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2,1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는 2%가 늘어난 5,750만 명, 흑인 인구는 1.2%가 늘어난 4,6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출생률은 2007년에 430만 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주에서 인구가 늘었고 또 어떤 주에서 줄었는지요?
네,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주는 남부 텍사스 주였습니다. 지난해 43만 명 인구가 늘었고요. 그 다음이 동남부 플로리다, 서부 캘리포니아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서는 3만 7천 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동북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뉴욕, 버먼트, 또 남부의 미시시피 주의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씩 정해져 있습니다만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몬태나주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은 2명이고 하원 의원은 1명뿐인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인구 변화가 각 주의 하원 의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그리고 텍사스주의 경우 적어도 연방 하원 의원을 1명 더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리노이주와 미시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는 하원 의원 수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미국은 2020년에 다음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주의 하원 의원 수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미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전후에는 이 마샬 플랜을 수립해서 유럽 부흥에 큰 공을 세운 조지 마샬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마샬 플랜 하면 1947년 6월에 시작돼서 1961년까지 계속됐으니까 올 6월로 한 70주년이 되는군요.
네, 시작한 지가 이제 70주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달에 이 마샬이라는 인물과 마샬 플랜을 재조명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샬 플랜은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런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샬 플랜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940년대 후반에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은 철저히 파괴가 됐죠.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량 학살이라든지 또 경제적 피해는 참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유럽의 산업과 농업 생산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이 마샬 플랜, 즉 마샬 계획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네. 자,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소련은 1946년 또 1947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막 끝난 때인데,
네.
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때 힘의 공백 상태가 바로 이 유럽, 특히 서유럽인데, 이 허약해진 그 유럽이 얼마나 좋은 상대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러다가는 자본주의가 소멸이 될지도 모르겠다. 전 유럽이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소련을 저지하고 또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3차 대전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샬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이 소련의 위협이나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지 마샬은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에 조지 마샬은 국무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마샬 장관은 47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유럽 부흥 계획, 즉 마샬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critical in the extreme. But there's no doubt whatever in my mind that if we decide to do this thing, we can do it successfully.
연설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유럽은 하나로 재건돼야 한다. 유럽 재건에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미국은 재정 원조를 책임지겠다. 이 마샬 플랜의 중심은 유럽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 이 조지 마샬이기 때문에 이 마샬 플랜으로 불리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의 길이 열렸고요. 또 유럽의 재건과 공산주의의 팽창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건데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 계획으로 유럽에 어느 정도나 경제 지원을 했나요?
1948년 4월부터 51년 12월까지 이 한때 적성 국가였던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을 했던 그 국가들을 포함해서
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등 서유럽 17개 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요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막대한 규모죠.
예. 자, 미국은 전쟁 때 적으로 만났던 나라들까지 원조를 했는데,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대규모 투자로 이 서유럽의 중공업 기반이 다져졌고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또 경제와 정치 체제가 안정돼 가기 시작했죠. 이 마샬 플랜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 총 생산은 15%에서 25%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네.
이 마샬 플랜은 이렇게 해서 유럽을 안정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Backed by Europeans everywhere to secure the benefits of unity in other fields as well.
자,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조지 마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지 마샬은 펜실베니아주 유니온 타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 워싱턴 내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렇죠.
1901년에는 버지니아 군사대학,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 약칭 VMI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남북전쟁 때 남군 장교를 양성하던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가 여전히, 지금은 남북은 아니지만 미육군의 장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장교로 임관된 뒤에 마샬은 필리핀, 프랑스 등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군에 복무할 당시에 중국에도 갔었다면서요?
네. 중국에서 이 모택동군과 장개석군이 싸움을 할 때인데요. 3년 동안 국민당, 즉 장개석군의 군사 고문으로 파견돼서요. 1차 국공 내전을 직접 체험하게 돼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지 마샬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의 군비가 형편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1939년 2차 대전이 촉발됐을 때 미군의 수는 17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큰 나라에 정말 군대가 얼마 안 됐죠.
예.
거기다가 군 장비도 형편없어서요. 심지어는 소총이 모자라서 모형총으로 훈련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샬 장군은 참모총장이 되면서 즉각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미국 내에서 아무런 논란 없이 추진이 됐나요?
아니죠. 이 의회나 사회에서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샬 장군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비 증강을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형편없던 군대를 단 6년 만에 830만이라는 엄청난 규모 또 잘 훈련된 군대로 바꿔놨습니다. 항공기는 무려 12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요. 4천여 척의 함정, 2,500만 여 대의 차량, 1억 2천만 여 정의 소총,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핵무기까지 가진 군대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마셜 장군은 2차 대전 중에 이 전 세계 6만 마일에 걸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참 및 보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반격 계획,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는 데도 아주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란 이 연합군이 영국을 출발해서 나치 독일에 점령하였던 프랑스 해안으로 상륙한 이 대규모 상륙 작전인데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럽의 전세는 뒤바뀌게 되죠.
네, 2차 대전 중에는 아이젠하워, 맥아더, 브래들리, 패튼, 이 몽고메리와 같은 기라성 같은 연합군 명장들이 활약을 했는데요. 이들이 이 승리를 거두는 데는 이 마셜이 구축한 전략과 병참, 또 보급 시스템이 아주 절대적인 뒷받침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마셜 장군이 만들어놓은 그때 그 시스템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현대 미군에게까지도 영향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1943년 이 시사주간지인 타임이 올해 인물에 마셜 장군을 선정하면서 장군으로서 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4년 12월에는 드디어 원수로 승진하게 되죠.
이 원수는 별이 다섯 개입니다. 이 2차 대전 시기에 육군 원수 중에서 웨스트포인트 육사 출신이 아닌 인물은 마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네. 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정부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네. 1947년에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 나온 거죠. 1949년에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서 미국 적십자사 총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에 국방장관에 기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셜 장군은 다음 해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난 마셜 장군은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Your Majesty, Your Highness, Members of the Nobel Committee, Ladies and Gentlemen, I accept this honor with profound gratitude that has been conferred upon me by the Nobel Committee.
노벨상위원회는 유럽 부흥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서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거죠.
예. 자, 마셜 플랜은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단행한 가장 적절한 미국의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실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차 대전 후 마셜 플랜을 수립해 유럽 부흥에 큰 공을 세우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조지 마셜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casual Friday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casual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ed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Kiss Urban이 부른 Blue Ain't Your Color, 우울한 모습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see you over there staring at your drink watching that ice sink all alone tonight and chances are you're sitting here in this bar cause he ain't gonna treat you right well it's probably not my place but I'm gonna say it anyway cause you look like you Hadn't felt the fire, had a little fun, hadn't had a smile in a little while, baby. Blue looks good on the sky. Looks good on that neon buzzing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you. Trying to I'll be another just pick you up kind of guy trying to drink you up trying to take you home but I don't understand how another man can take your son and turn it ice cold well I've had enough to drink and it's making me think that I just might tell you If I were a painter, I wouldn't change you. I'd just paint you bright, baby. 'Cause blue looks good on the sky. Mm-hmm.
written on the wall, but darling, it don't match your eyes. I'm telling you, you don't need that guy. It's so black and white, he's stealing your thunder. Baby blue ain't your colo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33년 6월 22일 오늘.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공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본 결과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이는 이어 1632년 프톨레마이오스, 코프레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이는 이단 혐의를 받고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천동설이 옳다는 거짓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가택 연금형을 받은 갈릴레이는 연구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642년 생을 마감합니다. 1969년 6월 22일 오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가수 주디 갈랜드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디 갈랜드는 가수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갈랜드는 카네기 홀에서 주디라는 앨범으로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즉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또한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주디 갈랜드.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랜드는 19살 때 한 음악가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4번이나 이혼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경쇠약과 알코올 중독증 등에 시달리고 낙태와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던 주디 갈랜드는 결국 1969년 오늘 4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